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인 오늘은 강진 본당 이창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마태오 복음서뿐만 아니라 마르코 복음서 6장, 루카 복음서 9장, 요한 복음서 6장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어서 다른 부분도 찾아보시고 강조되는 부분들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풍성한 묵상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오늘 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여 강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묵상거리가 있지만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태오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을 옮겨 쓴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조금 다르고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인데 요즘 하루 품삯을 10만원이라고 봤을 때 2천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하루 품삯이 15만원이면 3천만원이 됩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으로 음식값을 말한 것은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는 우회적 표현인 듯 합니다. 한편으로 불가능을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인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풀밭에 자리잡게 하시고 작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라 하십니다. 장정만도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고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음식을 많게 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빵 20개로 고작 1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무려 5천명을 먹이십니다. 스케일로 봤을 때 훨씬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만나 사건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기도하신 다음 빵을 나누어 주신 일은 유다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면 을의 주인이나 대표자가 행하는 식사 예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사의 원형인 최후 만찬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사를 통해 스스로를 생명의 빵으로서 자신의 살을 풍요롭게 나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부분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주인을 밝히고 있고 그 주인은 바로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은 요한복음 강의에서 꼭꼭 싸맨 채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짐이지만 풀어놓으면 음식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 추측이지만 어른들도 어느 정도의 음식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먼저 내놓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어놓는 아이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꼭꼭 싸맨 음식을 짐이 아닌 음식으로 내어놓은 것은 아닐까요? 어린이의 나눔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땅에 심기지는 않았지만 땅을 만드신 분에 의해 늘어났고 또한 나눔을 통해 늘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성녀는 모든 사람이 나눌 때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세상의 빈곤과 가난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안에서 스스로의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공심판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사니와 주군이를 포함한 온 인류가 그분께 받을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공심판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특수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며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지복 직관이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해냄에서 펴낸 정오승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가운데 아직도 세뱃돈을 받고 싶다. 어릴 때는 설날이 오기를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날 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설빔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과 새 신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내복도 꼭 빠지지 않고 마련하셔서 한 번은 나를 발가벗기고 입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도 두둑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부모님이 학용품값 외에는 돈을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을 두둑하게 주셨으니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소득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날이 1년에 서너 번 있기를 바랐습니다. 엎드려 절 한 번 하는데 돈까지 얻을 수 있으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은 지금은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설날이 찾아와 설날이라는 감흥조차 사라집니다.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공연히 인간이 빚금을 그어 설날이라고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지만 설날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서둘러 방석을 깔아드리고 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배를 올립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내가 세배를 드렸을 때처럼 한결같이 새것으로 만원짜리 몇 장을 미리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꼭 세뱃돈을 주십니다. 공손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긴 하지만 어릴 때처럼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으려고 설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늙으신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으면 공연히 마음이 슬프고 아립니다. 더구나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는 일은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처럼 세배 자체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세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네주면서 덕담도 건네야 합니다. 아직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올 설부터는 아버님께 더 이상 세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배는 받는 일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기쁩니다. 세배하는 일보다 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세뱃돈을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저는 아직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뵐 웃어른과 스승이 아직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 미사통상문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아, 뉴스데이죠. 먼저 전통적인 그레고리어 성가 미사국 제8번 일명 천사미사국 오르간 반주와 함께하는 음반인데요. 미사국 8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어 성가 연주팀이 연주합니다.
아유, 스테이
고려 성가 미사곡제 8번 천사 미사구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오르간 반주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여성의 목소리로 준비한 음반 소개해드리고요. 브리튼 심포니아와 브리튼 합창단이 또한 함께합니다. 이제 준비한 곡 카치네 작곡의 아베 마리아 승모송이죠. 승모송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마리아님이시여 마리아님이시여 마리아만 계속 호칭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작품이죠. 귀에 익은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연주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2일 현지 시간으로 2일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가톨릭교회의 젊은이의 희년을 축하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로마 토르베르카타에서 레오 14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 146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주로 25년마다 치르는 특별한 은총의 해로 신자들은 기도와 선행으로 영적 쇄신을 실천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희년을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순례 행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황이 막바지에 올리는 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젊은이의 희년 행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날 헬리콥터로 토르베르가타에 도착한 뒤 교황 전용차를 타고 청년들과 인사했습니다. 바티칸은 앞서 이날 미사에 최대 100만 명의 청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기도와 음악,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가톨릭의 우드스톡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청년이 로마를 점령했다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대화하며 특별한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는 8월 6일 수요일 통계청이 2025년 2분기에 전체 노동시장 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실업률, 고용률, 임금 상승률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실업률은 5.1%로 2024년 4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질랜드 경제가 다시 한번 6월 슬럼프를 겪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빈도 경제 지표들을 보면 3월 분기 GDP가 0.8% 성장한 이후 6월 분기에는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5월 통화정책 문서에서 6월 분기 실업률을 5.2%로 예측했고 9월 분기에도 5.2%, 12월 분기에는 5.1%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실업률은 점차 낮아져 2026년에는 12월 4.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민간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중앙은행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이들은 6월 분기 실업률이 5.3%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만약 5.4%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는 2015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 됩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될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대로 부진하다면 8월 20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검토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인포메트릭스의 CEO 브래드 울스는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무역 조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도 기존의 관세 혜택 차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인을 예로 들어 과거에는 뉴질랜드가 소폭 유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가 더 낮은 관세율을 얻기 위해 협상을 했더라도 양보할 것이 많지 않아 오히려 손해가 났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BN젯의 마이크 존스 경제학자는 이번 조치가 예상된 것이며 미국 수출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이 10% 기본 관세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뉴질랜드의 와인과 소고기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팩의 켈리 에콜드 수석 경제학자는 관세 자체는 높아졌지만 다른 교역국의 여건이 완화된 점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향후 몇 주간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관세의 법적 근거와 무분별 조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식은 단편적이며 미국은 뉴질랜드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역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경매에서는 매물수는 늘어났지만 판매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interlest.co.nz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282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그 전주에 217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이 시기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282건의 매물 중 112건이 경매에서 낙찰됐으며 전체 판매율은 40%였습니다. 이 판매율은 지난 6주간 계속 40% 안팎을 유지해 오고 있어 겨울철에 새로운 평균 수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된 매물 중 절반 이하인 49%만이 카운슬 공시가 이상의 가격에 팔렸을 것이며 이는 이전 5주간 평균인 약 60%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지털 회계 서비스 헨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에 뉴질랜드의 개인 사업자들이 지난 1년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소득 증가를 보고했는데 이는 3월에 4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502명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웰빙 부문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여전히 경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9%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71%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3월에 78%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키위세이버 기여율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응답자의 52%가 이 삭감에 반대했으며 43%는 이로 인해 저축 양태가 바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개인 사업자들의 은퇴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 일부는 키위세이버 대신 다른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가 개발과 발전을 지지하고 호주로 떠나는 키위들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은 당 연례 회의에서 뉴질랜드가 이제는 더 자주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연설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뉴질랜드 공공박물관에서 약 550명의 대의원과 국회의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럭슨 대표는 주택개발과 농업, 크루즈,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작년에 호주로 떠난 3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럭슨 대표는 야당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럭슨 의원의 연설은 미국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그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 중인 럭슨은 세계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럭슨 의원의 연설에는 국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나 액트, 심지어 연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대표 니콜라 윌리스 의원은 윈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시모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럭슨의 연설은 국민당 장관들과 그들의 정책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으며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고 비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노숙자 증가에 따라 긴급주거자격 규정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신청자가 자신의 주거 위기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기여 조항의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텔을 긴급 주거로 대규모 사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시스템과 조정의 문제라며 타마 푸타카 장관과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격 강화가 노숙자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포타커 장관도 일부 단체가 정책을 매우 가혹하다고 평가했다고 인정하지만 정부 책임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피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새 기준은 더 많은 정보 제출과 책임 없음 입증을 요구하며 당시 정부는 거리 노숙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 무렵으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방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정한 감정, 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감정 상태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손에 잡을 수 있을지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 사무엘 학원을 함께 성찰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주제는 모욕 속에서 하느님을 찾기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모욕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감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으며 나다움을 지킬 수 있을지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기 학원 16장 5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할 건데 주교회의 성경에서 나온 본문이 아니라 제가 1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원문을 보고 제가 직접 번역한 그 본문을 좀 들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성경 본문은 주교회의 성경 사무엘기 학원 16장 5절부터 13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어투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원어가 이러해서 이렇게 번역됩니다라고 우리가 학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번역한 본문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사울 집안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다.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로 저주를 하며 나오는 중이었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그의 저주를 통해 이렇게 외쳤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거짓 선동꾼아. 주님께서 내가 왕위를 빼앗은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시고 주님께서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두셨다. 이제 너의 악이 너에게 닥쳤는데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왕에게 말했다. 왜 이 죽은 개가 나의 주인인 왕에게 저주를 합니까?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저를 보내십시오. 왕이 말했다. 추르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있소?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하셨기에 저주하는 것이면 누가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소? 다윗은 아비사이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도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야 더할 것이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주님께서 당신 눈으로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저주를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리시기를. 다윗과 그의 백성은 길을 걸어갔다. 그동안 시므이는 산 옆길을 따라 걸으며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려댔다. 주교회의 성경 본문하고 비교해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죠. 원문을 저의 기준으로 제가 분석하기에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주고받는 말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내리는 그 저주의 표현들이 꽤나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무엘기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전해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이야기라고 마치 조선 왕조 실록처럼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본문 안에 오래된 역사적 기록들이 실려 있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오래된 역사적 기록을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다윗 왕조가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을 겪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신명기의 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편집을 고유한 신학적 목적에 따라서 첨가를 하거나 말마디를 살짝 바꾸거나 추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하튼 사무엘기 상권과 하권은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의 왕조의 힘을 키워나가게 되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오는 시간 순서에 따른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에서부터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다윗이 그의 왕조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세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신학적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소 생소한 갈등이 벌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과의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윗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뭐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다윗과 함께 잘 공고하게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다윗을 향해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적인 마음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사울의 가족들은 다윗을 향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요나탄 그리고 사울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칼은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향해서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미칼은 다윗과 혼인을 하게 되고 요나탄은 다윗에게 자신의 허리띠와 뭐 화살 이런 것들을 넘겨주며 다윗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윗은 사울과 반목하고 사울의 미움과 분노를 뭐 이렇게 받아내야 했었지만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백성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을 포함해서 사울의 가족까지 자기 자신을 호의로 대해주고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고 다윗의 이 일에 대해 찬양가를 부르는 등의 호의적인 반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쉽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사울의 그 반감에도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화를 낸다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미칼과의 결혼에서도 그렇거든요. 사무엘기 상권의 그 미칼과의 결혼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것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요나탄이 보이는 그런 호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호의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울을 대항해 힘을 키우고 뭐 어떻게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호의적인 감정과 다윗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청하더라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머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치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사무엘기 개관을 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모욕 속에서 하느님을 찾기라는 주제로 다윗의 예를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기 하건의 16장 5절부터 13절의 본문도 또한 다윗 안에서 이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16장 5절부터 13절에서 심의의 저주, 다소 당황스러운 격렬한 심의의 욕에 가까운 모욕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와의 만남 이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치바를 만나고 있거든요. 치바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는데 그때 치바는 다윗에게 마치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주며 다윗에게 호의로운 감정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에 마치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5절부터는 심의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사울의 가족인 것처럼 보이는데 심의가 다윗에게 반대하며 먼지를 흩뿌리고 돌을 뿌린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주를 내뱉고 있습니다. 욕을 퍼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치바와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이 심의와의 만남에서도 그렇듯이 이전에 여러 자기 자신을 두고 사람들의 들고 남 오르내림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처럼 치바와 심의의 만남을 통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의 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그 요나탄의 호의를 입으면서 그리고 미칼의 사울의 딸인 미칼의 사위가 되면서 어쩌면 사울의 왕위를 잇는 데에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도해서 자신들이 전해 받은 원래의 역사를 후대의 누군가들이 이렇게 다윗에 대한 왕조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족들의 호의를 등에 입고 그 호의를 받아서 또 사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 다시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반복하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그 맥락에서 다윗은 어쩌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신이 잇게 되는 사울의 왕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사울의 가족도 아니고 다만 사위일 뿐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전임자인 사울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울의 왕위를 이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이러한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던 일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 우리의 성찰을 깊게 하기 위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뭐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다윗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거슬러서 일으킨 이 반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 고민 중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을 거고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고 있었습니다. 심의의 저주를 들으면서 사울의 왕위를 잇게 되었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왕위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치르고 있었는지 좀 상상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자신을 해하려고 했었던 상황도 다윗이 어쩌면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폭을 더 넓혀보자면 어쩌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거슬러서 당황스럽게도 자신의 왕위를 탐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중에 내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내가 모른 척 했던 것들 중에 혹시나 내가 잘못했던 것은 없을까라고 죄책감을 손에 들고 이러한 고통을 마주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이 모욕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 모욕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느끼는 이 모욕이 언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모욕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감정을 느끼세요? 저의 경우를 좀 성찰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주로 저의 선의가 제가 상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호의가 왜곡될 때 또는 무시될 때 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제가 애썼던 제가 힘을 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저의 과거, 상대방과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저의 것을 내어놓고 또 굳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어떤 호의를 내세워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한 저의 행적이 상대로부터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그 거부를 넘어 무언가 왜곡되어서 되돌아올 때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이 모욕이라고 하는 감정을 저는 느낍니다. 저의 의도와 목적이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함부로 판단될 때 그럴 때 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격렬한 감정으로 반발하거나 아니면 당장에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마음속에서 마치 고장난 LP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과 또 나의 그 선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밟아가려고 했던 그 여정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을 보고 함부로 그 과정을 단순화해서 자신의 말로 함부로 규정할 때 에이 너는 이래서 이랬던 거잖아. 너가 이런 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저의 의도와 마음을 왜곡할 때 그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특정한 감정, 실존 상태를 돌아보면서 또 다른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상대방의 반응에서 이 모욕감을 느끼고 제가 더 격하게 반응할 때를 돌아보니 이 모욕감의 원인 속에 제가 무의식 중에 또는 제가 마음속에 덮어두었던 어떤 한 흔적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했던 말이나 반응 중에 저도 저의 무의식 속에 아니면 저의 마음속에 덮어두었던 어떤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가 예를 들어 에이 넌 돈만 밝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저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다면 그냥 웃고 넘길 만큼 뭐 그렇게 말하던 말던 아무런 모욕감이 들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저의 마음을 건드려서 모욕감을 느끼고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상대방이 했던 그 말 속에 교묘하게 저의 무의식 속에 또는 저의 마음 속에 제가 모른 척했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반응, 그가 하는 말이 제 마음 속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저를 전혀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웃기기까지 합니다. 가끔씩 와, 저 사람은 나의 행동을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신기하네 라고 하는 모욕감이 아닌 또 다른 감정이나 또 다른 반응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의 경우를 통해 끄집어서 성찰해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말에 어떠한 상대의 반응에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감추거나 또는 몰랐던 아니면 미처 성찰하지 못했던 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나와 관계가 없다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평가와 반응 그 말들이 나를 전혀 흔들 수 없을 거거든요. 이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주교회의 성경에서 이 주군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더 격하게 옮겼어요. 왜 이 주군개가 나의 주인인 왕에게 저주를 합니까?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조금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사이가 쓰고 있는 이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개와 관련한 표상인데 요게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인인 우리들이 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라고 하는 표징은 사람들과 밀접해 있지만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지만 무언가 존재적인 그 지평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징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얘기할 때는 뭐 귀엽다, 충직스럽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현대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보다 뭔가 모자르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사이는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개도 성경 안에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욕에 대한 반응도 아비사이는 격렬합니다. 머리를 베어버리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왕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볼 만합니다. 먼저 10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의지를 들고 나옵니다.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아비사이의 분노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 다윗의 반응은 마치 세상에서 조금 떠있는 사람처럼 초월한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해요. 우리들은 모욕감을 느낄 때 아비사이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거든요. 복수하고 싶다. 아, 저 말이 틀린데 내가 어떻게든 저 말이 틀리다고 복수하고 싶다. 앙심을 품게 됩니다. 저게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언젠간 드러내줄 거야. 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이 나쁜 사람. 라디오라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이 모욕감을 느낄 때는 온갖 생각들이 온갖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런 맥락에서 아비사이가 쓰고 있는 이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조해서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거든요. 심의의 저주와 욕에 가까운 말 그리고 막 먼지를 던지고 뭐 때에 따라서는 돌을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반응 그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행동과 말을 대하는 이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초연해 보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하는 것이면 누가 그걸 왜 하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아비사이의 반응과도 다르고 또 심의의 그 격렬한 말, 심의가 하는 그 표현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무례하나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 살인자야 이 거짓 선동꾼아라고도 옮길 수 있다고 제가 번역했거든요. 다른 성경 본문에 따라서요. 이 거짓 선동꾼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그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심의의 격렬한 욕설, 저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아비사이의 격렬한 반응과는 달리 다윗은 굉장히 초연합니다. 다윗은 아비사이의 격렬한 반응, 심의의 격렬한 저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는 마치 그것에 초연한 것처럼 아비사이를 말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라고 주교회의 성경은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말만 옮겨드리면 보시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도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야 더할 것이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주님께서 당신 눈으로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저주를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리시기를 이라고 저는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이러한 저주와 아비사이의 격렬한 감정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흔적이 있었을지 모를 복수하고 싶다. 앙심을 품은 그 마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했던 이 순수한 호의와 목적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저 심의에게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유, 그것이 아닌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그 핵심에 주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돌리시어 좋은 것으로 다시 나에게 축복으로 돌려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저의 번역에 의하면요. 다윗이 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모욕 앞에서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런 죄책감을 다윗은 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에게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혹시 내가 차지한 이 사울의 왕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마음 한 곳에서 죄책감과 함께 의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찰하며 묵상하며 상상을 넓혀보자면 아비사이의 말이 이러한 다윗이 품었을지도 모를 그런 격렬한 의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의 그 에너지를 아비사이가 드러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선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었던 사울의 왕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요나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왕좌에 앉았을 때 그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이니 다윗이 주님께 기대지 않았다면 충분히 아비사이처럼 반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 초연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아비사에게 하는 이 반응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을 통해 다윗의 이 태도를 반응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바로 수용, 받아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에 있었을 그런 죄책감 아니면 의심 이러한 것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뭐 정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12절과 10절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 기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이 모욕감이 부당하다는 것, 이 숨겨져 있는 나의 지향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이 받아들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깟 몇 마디 말이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겠죠. 내가 충분히 성실하지 못했지만 또 내가 사울의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판단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주님께서 알아주리라고 주님께 기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상대가 그런 평가, 그런 저주, 시므이와 같은 그런 저주를 내릴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께 기대고 있고 주님께 기댔기 때문에 그렇게 초연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침묵하며 시므이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비사이의 말처럼 어쩌면 그의 내면에서 울렸을 시므이를 향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누르지도 않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주님께 드립니다. 아비사이를 벌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라고 아비사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마주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모욕감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욕 속에서 이러한 모욕이라는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기대는 게 참 어렵죠. 이 격렬한 감정 앞에서 하느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두었던 그 지향 속에서 그런 특정한 때에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기대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나에게 힘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또 내 스스로 나에게 박하게 내리는 그러한 그런 죄책감이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판단하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감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욕감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우리는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로 모욕감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시며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헌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셀라.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햇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틋이 기다립니다.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유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주님,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제 앞에 당신의 길을 바르게 놓아주소서.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이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120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현지 시간으로 2일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가톨릭 교회 젊은이의 희년을 축하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레오 14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 146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주로 25년마다 치르는 특별한 은총의 해로 신자들은 기도와 선행으로 영적 쇄신을 실천합니다. 젊은이의 희년은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순례 행사입니다. 교황이 막바지에 올리는 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젊은이의 희년 행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날 헬리콥터로 토르 베르가타에 도착한 뒤 교황 전용차를 타고 청년들과 인사했습니다. 바티칸은 앞서 이날 미사에 최대 100만 명의 청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기도와 음악,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가톨릭의 우드스톡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청년이 로마를 점령했다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대화하며 특별한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는 8월 6일 수요일 통계청이 2025년 2분기에 전체 노동시장 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실업률, 고용률, 임금 상승률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실업률은 5.1%로 2024년 4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질랜드 경제가 다시 한번 6월 슬럼프를 겪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빈도 경제 지표들을 보면 3월 분기 GDP가 0.8% 성장한 이후 6월 분기에는 성장이 정체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5월 통화정책 문서에서 6월 분기 실업률을 5.2%로 예측했고 9월 분기에도 5.2%, 12월 분기에는 5.1%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실업률은 점차 낮아져 2026년 12월에는 4.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민간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중앙은행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이들은 6월 분기 실업률이 5.3%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만약 5.4%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는 2015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 됩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될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대로 부진하다면 8월 20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검토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옹호 단체인 차일드 매터스의 전직 경찰관이자 최고 책임자인 제인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뉴질랜드에서 영유아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마스터턴의 생후 3개월 아기가 우발적이지 않은 부상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그 몇 주 전에는 허트밸리의 생후 3개월 여아가 여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폰스턴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생후 6개월 아기가 결국은 숨져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헨리 라이언 형사 경감은 피해 아기는 스스로 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아기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이러한 사건들은 매우 복잡하며 목격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증언하는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관련 정보를 가진 성인이 협조하고 증언해야만 사건이 진전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천연가스는 북섬의 거친 서해안인 타라나키에 있는 가스정에서 생산됩니다. 약 29만 가구가 요리와 난방에 가스를 사용하며 사업장에서는 유제품 공장, 비료 공장, 제조업에서 가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풍력, 수력, 태양광 발전이 부족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최근까지 다른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에도 가스는 안정적인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스정은 노후화되고 쇠퇴하고 있으며 가스 공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가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스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 2월 공급량은 198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스 매장량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1월까지 1년 동안 27% 감소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기존 석유 및 가스전에는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가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낙관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일부 기업은 가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기업은 전력망 지원을 위해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수요 관리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일부는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전 노동당 정부가 시행했던 새로운 해상 석유 및 가스 탐사 허가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 정책은 천연가스 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수력 발전소 용량이 부족한 가뭄이 드는 해에도 수입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인포매트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포매트릭스의 CEO 브래드 울스는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무역 조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도 기존의 관세 혜택 차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인을 예로 들어 과거에는 뉴질랜드가 소폭 유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가 더 낮은 관세율을 얻기 위해 협상을 했더라도 양보할 것이 많지 않아 오히려 손해가 났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BNZ의 마이크 존스 경제학자는 이번 조치가 예상된 것이며 미국 수출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이 10% 기본 관세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뉴질랜드의 와인과 소고기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팩의 켈리 에크홀드 수석 경제학자는 관세 자체는 높아졌지만 다른 교역국의 여건이 완화된 점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향후 몇 주간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관세의 법적 근거와 무분별 조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식은 단편적이며 미국은 뉴질랜드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역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경매에서는 매물 수는 늘어났지만 판매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interlest.co.nz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282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그 전주에 217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이 시기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282건의 매물 중 112건이 경매에서 낙찰됐으며 전체 판매율은 40%였습니다. 이 판매율은 지난 6주간 계속 40% 안팎을 유지해오고 있어 겨울철에 새로운 평균 수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된 매물 중 절반 이하인 49%만이 카운슬 공시가 이상의 가격에 팔렸으며 이는 이전 5주간 평균인 약 60%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지털 회계 서비스 헨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에 뉴질랜드 개인 사업자들이 지난 1년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소득 증가를 보고했는데 이는 3월에 4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502명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웰빙 부문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여전히 경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응답자의 79%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71%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3월의 78%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키위세이버 기여율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응답자의 52%가 이 삭감에 반대했으며 43%는 이로 인해 저축 양태가 바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개인 사업자들의 은퇴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 일부는 키위세이버 대신 다른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가 개발과 발전을 지지하고 호주로 떠나는 키위들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은 당 연례회의에서 뉴질랜드가 이제는 더 자주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연설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뉴질랜드 공군 박물관에서 약 550명의 대의원과 국회의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럭슨 대표는 주택개발과 농업, 크루즈,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작년에 호주로 떠난 3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럭슨 대표는 야당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럭슨 의원의 연설은 미국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그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 중인 럭슨은 세계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럭슨 의원의 연설에서는 국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나 액트, 심지어 연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대표 니콜라 윌리스 의원은 윈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시모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럭슨의 연설은 국민당 장관들과 그들의 정책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으며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고 비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은행이 집을 매각하는 이른바 모기지 세일로 집을 산 뉴질랜드 부부가 기존 집주인이 퇴거를 거부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벤자민과 체시 브라운 부부는 모기지 세일로 파파모아 비치에 있는 방 2개짜리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전 집주인인 테리나 오코넬은 은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집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브라운 부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는 브라운 부부가 적법한 소유자이며 오코넬과 은행 사이의 문제는 집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가드너 판사는 오코넬과 그녀의 지지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부부가 집을 점유하지 못함으로써 보험 약관을 위배하게 되었고 모기지 상환을 위해 집을 임대할 수도 없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코넬에게 6월 9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모기지 세일 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모기지 세일이 최후 수단이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 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음이 이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와 LAC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사는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무차별적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듯 실제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임시명령으로 인해 피고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120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대선 이후 꾸준한 우상향 흐름에서 크게 엇나갔는데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여론에 신경 쓰는 기류입니다. 코스피 포인트 3119포인트. 지난달 31일보다 126포인트, 4%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대선 직전 2700 아래부터 꾸준히 올라 이틀 전 3250을 넘기며 연고점을 찍었던 기세를 감안한다면 갑작스러운 반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세제 개편안이 암초가 된 분위기입니다. 배당 소득 세율을 내리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덜 내렸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에서 0.2%로 되돌리고 주식차익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범위를 더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증시 영향이 적을 거라고 진화했지만 코스피 5천을 약속한 정부 만년은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하루 만에 5만 명 요건을 채우자 정부는 입법 예고 2주 동안 여론을 잘 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거나 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외국인 순매도를 키웠습니다. 관세도 한몫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달러는 다시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1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7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 무렵으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강한 동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Mart,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아트배틀 안내입니다. 아트배틀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브 페인팅 경연대회입니다. 12명의 아티스트가 3라운드에 걸쳐 빠른 속도로 펼쳐지는 창의력 넘치는 경쟁을 펼치며 결과는 관객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트배틀 오클랜드 행사는 무료입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8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엘렌 멜빌 센터에서 있습니다. 독서와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마운트 루스킬 라이브리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글렌이든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과 노래, 율동, 이야기, 손가락, 운율 등을 포함한 재미있는 무료 세션입니다. 도서관 직원이나 가끔은 객원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8월 14일 목요일,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글렌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